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개 신문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괴리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넷돌을 달고 있으며 하나는 괴리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부부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옷은 그대로 있는데 아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옷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살짝 빠져나가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 사람은 맷돌을 갈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정서상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면 어머니와 딸을 가능성이 위험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곡식을 넣어서 맷돌에 넣어서 갈고 있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이겠습니까? 시어머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라졌겠죠.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마음속에서 그렇지 내 며느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가슴속에 떠오르면서 나도 예수님을 잘 믿을 걸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대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이렇게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 이 말씀은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집주인이 언제든지 오면 밤중이나 새벽일는지 모르지만 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즉시 즉각적인데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섰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에녹입니다. 어느 날 에녹이 사라졌죠. 에녹의 아내와 에녹의 아들 그리고 가족들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버리셨는데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설레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의 가난 기사입니다. 에녹의 가난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창세기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2절 나와 있고 그 다음 유다서에도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받을 수 있는 진리를 그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깨닫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 기도대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돌이킬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 손에 차지 않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념에 그냥 함께 걸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동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할락, 이 할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항상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뜻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항상 함께 행동하다, 항상 함께 참여하다, 항상 함께 가다, 항상 함께 여행하다,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다, 항상 함께 물이 흘러가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매 순간 항상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갈망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의 한락의 의미입니다.
에녹은 모든 삶의 걸음, 시간 모두를 다 하나님과 함께 했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품었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인성도 있었고 욕정도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해서 그의 삶이 점점 바뀌어져 가다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리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무슨 오실 주님을 알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유다서에 보면 나와 있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는 50이 넘으면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이죠.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갈수록 많이 강팍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을 기뻐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많이 인식을 합니까? 제가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뒤에 큰 방석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때 홀로 때로는 낮에 밤에 혼 스스로 여기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인식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펼치고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장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한 정도를 만났습니다. 헬 리도와 또 그분의 세계에 나온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세 가족 가스를 뺀 정도와 함께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밤에 성경을 읽다가 그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이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분 놀랍게도 영어로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 저를 영어로 성경을 다 외우면서 저는 이게 이런 뜻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분은 의문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샌 리드에게도 보내고 저에게도 보내고 답변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이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사도 말씀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성령조차 복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목사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을 더 암송을 하시는데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이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그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이 느낀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을 그 성도에게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기도했다고 그러면 보시면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가슴이 먹먹한 그 순간에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무슨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길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가운데에 예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그 가운데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할 때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이 예배가 녹아져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나의 이 호흡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에녹을 넘어서지 못하면 불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녹은 이 땅에 지금 없지만은 지금도 에녹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나처럼 불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에녹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믿는 것을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누가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는 내가 기뻐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성, 영성 들으시는데,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성도가 단순에도 성경을 펼치고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날 저를 만난 이유는요, 목사님, 저도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고, 저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밤에 주님 그리워서 성경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눈을 감고 있어도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이 그리워서 내 마음에 잔잔한 아픔에 되어 있는 그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탐욕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방송을 사퇴하신 손양은 목사님 감옥에 계시면서 그 감옥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그 하늘에 작은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 있어도 흥미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해서 고개를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베드로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회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를 풀어주겠다. 그래도 그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지금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었고, 우리 윗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요거 하나만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힘들어도, 못 먹어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그리움에서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성도는 사탄의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눈을 뗀다면 베드로 꼴을 면하지 못하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면서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옆으로 잠시 돌려가지고 불어오는 그 파도를 바라볼 때에 바로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 도성, 그 하늘 도성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눈을 잠시만이라도 돌리게 되면, 바로 물 속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어찌 되었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눈은 다시 오실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내 시각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방탕함에 그리고 방대함 속에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죠.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녹이 들림을 받은 나이는 365세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도 그들은 3년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습도 지금과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의 층이 있어서 피부를 노화시키는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켰다. 그렇죠. 어쨌든 에녹이 들림을 받았던 나이는 365세였습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을 동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65세를 지나면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65세 때 에녹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 바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출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창건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세계에서 창건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건지는 사람은요, 유명한 자, 또 영웅, 또 마을을 보호해주는 사람, 니무롯이 바로 창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보호해주고 우리 마을을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창단지는 자가 죽으면 우리 마을은 끝이다. 우리 마을은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의 세밀한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다. 그가 죽으면 무너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의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그의 아들, 너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에녹은요,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에녹은 7대손입니다. 아담의.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의 대학에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즉 주께서 거룩한 수많은 사람과 임하셨는데 그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미 그때에 에녹은 주께서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자기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녹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으면서 두려웠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때 죽을 수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시작을 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부터 에녹이 외쳤던 것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녹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말들과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을 다 버리십시오. 주께서 임하셔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내 아들이 죽을 그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무드셀라가 969세가 제가 계산을 다 해보았습니다. 969세가 되는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이고 에녹은 들림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들림. 그리고 홍수는 환란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되고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들림을 받는 모든 이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속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그의 삶이 자신도 모르게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드셀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녹에게는 징조를 무드셀라 하나밖에 주지 아니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전염병, 사랑이 식어져가고 교통이 계속해서 빨라져가고 지식이 자꾸만 많아져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무드셀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단 하나의 징조를 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벨처럼 아벨도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가 되어갔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온전한 사람, 거룩해져가는 사람, 그리고 자꾸만 악을 향하는 사람, 이 끝과 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악을 향하는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향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확 나버렸던 것처럼 에녹과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확 차이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라고 하면서 삶과 예배가 온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다 들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생활 속에서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과 같고 개가 토하여 낸 것을 다시금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자처럼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돼지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금 돌아가서 불신자처럼 뒹굴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이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에녹은 우리 혀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낙심하거나 가장 화가 날 그때에 내 속에 에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에녹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교만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이 잘 되고 있을 그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 갇힌 공간에서 여기에서만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열린 공간에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내 삶이 변화가 되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만약에 에녹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내 삶의 긴장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것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실입니다. 3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보냈다. 힘들었겠다. 재미없었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천국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초막에 살아,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지. 에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에녹아, 이제 가자. 이제 됐다. 나는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그를 취해봤다.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을 때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울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전부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빙낙낙거리면서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성도는 애독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밤중에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먹먹한 이 가슴 때문에 눈물 흘리다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잠들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좋다 이제 가자 그러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주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